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3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지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람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물이 걷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오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십시오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 하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연대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성이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모세의 소명, 모세가 소명받는 그 일이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자에서 그 일곱 가지 스텝에서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초청하고 그죠? 말씀하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 갈등하고 조정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모습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의 말씀들이 오늘 모세가 소명받는 그 일 속에서 드러나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전환점을 이룰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런 소명의 의식을 느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콜링한다는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새로운 챕터로 새로운 장으로 여는 들어가는 시발점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명의식이다, 소명받았다 하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만이 아닌 그런 특별한 그 임무를 부여받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소명받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냥 방관자가 되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늘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소명의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 그리스인 모두에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목적이 없는 인생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금방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목적을 갖고 태어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소명 의식을 갖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어르로 불러요? 구원으로서의 초청입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썬데이 스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초청해야 된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아담이 처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언약을 파괴하고 범죄했을 때도 아담아 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건 위치적인 질문이 아니죠. 네가 어디서 왔냐? 위치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위치적 질문이 아니고 현상적인 그보다도 내면적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는 하나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은 모두가 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름에 내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혼수상태, 뭐 그런 자 이름인데 어쩌다 보니 아니라 우리는 어쩌다 예수 믿게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부름에 나는 I believe, 네,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 주어져서 하나님 자녀로 삼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알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뭘로의 부르심? 네, 제자로서의 부르심,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거 하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데리고 가야 되잖아.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남겨놓은 이유는 제자로서의 사명으로서의 삶을 감당해나고 우리를 또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인해서 헌신된 일꾼들을 지금 부르고 찾고 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그 위에서 사회 어두운 면에서 구석구석에 또 오지 속에서도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역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과거에는 좁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중세 카톨릭에서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누구에만 국한되냐면 사제로만 국한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에는 사제 계층과 평신도 계층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는 자는 사제들만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적인 구분을 철폐하고 뭘 내세우니까 만인 대지장설, 그렇게 만인 대지장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만인 대지장의 그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갖고 있는 직업이 바로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내가 어느 한 파트에 어느 직장에 거기에 부르심도 그 부르심에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 내가 거제 앉혀주신 성직이다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오늘 선데이 스쿨의 주제가 배치였잖아요. 배치. 내가 불러서 거기에 세운 것도 복음전도의 기회로서 날 거기에 세워주셨다는 것처럼 내가 비록 머신 앞에서 물건을 빼고 내고 하는 거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성직이라고 불러졌다는 것이 만인 대제사장직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들의 모든 직업과 활동도 하나님의 소명에 쓰여진 고귀하고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신의 소명론을 주장합니다. 그가 말한 신의 소명론, Divine Calling이 받은 자는 사제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우리 모두가 다 받았다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로 부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이 신적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구원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는 제자로서의 사명적 존재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업이 구두수선이 됐건, 옛날 말로는 부직한 주인이 됐던, 대장장이가 됐던, 슈퍼마켓 주인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농부든 학생이든 주부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소명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만인 성직자론이고 만인 성직론, 대지장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다 부르심인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삶인 것입니다. 소명 없는 삶은 없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 소명감을 갖고 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뿐이지. 그래서 소명을 갖고 일하는 것과 그냥 일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갖고서 헌신하는 것, 그렇지 않고 어쩌다 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런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직업, 내 직장, 내 가정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소명 이루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 의식, 없던 그의 인생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그 소명적 삶을 감당해내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소명받은 모세, 드디어 그의 삶이 위대한 삶을 시작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소명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에 이제 시작하는 서론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적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세 자체가 유모였던 그리고 친모였던 요게벳에서 젖을 먹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죠. 그렇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민족의 의협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 자기 위치와 자기 가진 권력과 자기 가진 힘을 갖고서 이스라엘 구원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한 모세. 그죠? 실패한 모세. 그래서 그것이 탄로나니까, 살해난 것이 탄로나니까 급히 미디안으로 피신한 상황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구원자 모세의 부름과 소명, 순종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구조를 좀 살피면 2장 23절부터 25절은 압제받는 이스라엘에 관한 뒷이야기의 전체적 배경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3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2절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사건과 모세의 소명을 기술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 3절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기록,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모세를 부르고 자기를 알리는 하나님의 기록, 그리고 7절에 12절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는 하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다음 주죠. 다음 주 주일에 13절, 15절은 그러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네 신의 이름이 뭐냐라고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거기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는가? 왜 불렀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수명받는 그 사실을 잘 살피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첫째, 모세를 부르기 전에 모세 주변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봐요?
일하고 계신.
예, 모세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모세 주변에서부터 일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소명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란 얘기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점차점차 이제 생각났다 그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위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오히려 모세가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우리 지난주 살폈듯이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탄압했던 이제 애굽 왕의 축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고역에서 너무나 시달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 시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한다? 권념하셨다. 우리 개혁성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기억하시고 살펴보셨다는 얘기죠. 하나님 계속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서 어떻게 하세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를 기다립니다. 그전에는 이 부르짖었다는 것이 표현이 성경에 없죠. 모세가 소명받을 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어 가지만 보십시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애굽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애굽에 떠날 준비가 되자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부르실 때를 하나님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40 그죠? 40 보게 되죠. 이제 궁중에서의 40년,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 그리고 이제 출애굽 요정의 40년을 보게 됩니다. 이 40년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했지만 그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학문과 자신의 지위를 갖고 시도했지만 아주 자신만만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모세를 볼 때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자신만만함이 깨지고 무력해져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어요? 40년. 또 광야에서의 40년. 네. 오늘 목사님 그려보니까 하나님은 절대 자신만만한 사람을 쓰지 않으신다. 자신만만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그런 만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self-confidence가 아니라 Lord-confidence.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확신과 주님에 대한 갈망함 속에서 의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모세의 자신이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뭘 느꼈을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뭘까요? 역사의 중심부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양똥이나 치면서 광야에서 오던 길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뭔가? 되돌아보면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때가 80세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어디서 눈치챌 수 있냐? 그의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인 이름의 소리는 생각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첫 낳은 아들을 이름이 뭐죠? 게르송. 이미의 뜻이 뭐예요?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개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이 역사의 중심부 속에서 호령하던 그런 권세자가 아니고 이제 나는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엘리에셀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첫 아들 낳고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면서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면서 둘째 아들 낳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지금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의 주변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부르짖어야 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아직은 살만해. 아직은 내 힘을 할 수 있어서 그럼 부르짖지 않죠. 예. 예. 사면이 초과되고 하늘만 보일 때 우리는 부르짖죠.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오늘 그 찬송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모세처럼 자신 만만이 아니라 누구 만만? 주님 만만 해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우리 힘든 것 원망하죠. 왜 내게 why me? 그럽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힘들어서 부르시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은혜의 시작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고난이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연단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병원 신세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삶에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부르셨다는 걸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보는 시각은 어디서 평범한 일상의 소리를 부르십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 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죠? 양머리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 이것은 아마 산에 시내산의 다른 능선을 말할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고각적 그 자료 사진 보면서 시내산이 이쪽에 있었고 옆에 다른 능선 속에서 호렙산이 있었죠. 각각 같은 지역에.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호렙산의 양떼를 먹였습니다.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양치는 모세를 만나시죠.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100일 기도해라, 뭐 1000배해라, 뭐 3000배해라. 뭐해라, 뭐해라. 온갖 것들로 인해서 그런 굴레를 씌우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성경 보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만나시고 불러주십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고기 잡는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을 때 주님으로도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합니다. 기도는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 할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아모스는 농사꾼이었어요. 남유다 농사꾼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뭔 소리냐?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수명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소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가시 떨기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모세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이 무슨 가시 떨기 나무, 광야에서 이 떨기 나무는 흔한 거죠, 그죠? 흔한 거예요. 저도 이사 중에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이제 플로리다 갈 때 어느 한 주 지나가는데 지루하게끔 거의 한 그 한나절 이상을 광야만 지나갑니다. 보면 이제 헤일 같은 게 막 이렇게 굴러가는 걸 봐요, 그죠? 이렇게.
West Texas.
예, 샥 훔쳐 굴러. 이제 불꽃이 딱 튀면은 그게 이제 불이 타는 거예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산불라는 것도 불꽃이 뻥 튀면은 그게 뭐 여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바람 타고서 몇 메터 날아가서 그게 탁 그런 거 붙으면 타는 거죠. 근데 이 광야의 떨기 나무는 아주 흔한 겁니다. 근데 가시 떨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빛 속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날만큼 이상했어요. 날마다 보는 그런 나무겠지만 그날따라 달랐다니입니다.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불 붙는 나무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갑니다. 일상적인 삶, 환경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때와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오늘도 지난주와 다를 바 없는 주일입니다. 지난 토요일도 우리가 어쨌든 모였던 토요일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새벽 예배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벅차오를 수 있고 늘 새벽 예배이지만 나를 감싼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뭐 작정 기도에서 나무뿌리 뽑지 않아도 하나님은 평상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발걸음을 붙잡아둔 것은 불 붙는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는 것은 오늘 우리의 주일 예배일 수 있습니다. 또 주일 새벽 예배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큐티하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 한 구절 속에서 내 전율을 느끼듯이 그 눈이 띄어지 않고 떠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을 통해서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로는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교회 성도들 전쟁이 끝나고 밖에 속에서 고난 속에서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운 속에 신앙하는 사람들 늘 지지모기를 대망하기 때문에 저거 멀리서 구름 한 조각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제 오실까 저시 오실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 신앙생활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평범한 일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가 받은 그런 소명이 이제 보여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주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말씀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두 번씩 불러시죠. 두 번씩 불렀다는 것은 잘못 들을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한번 스쳐 들었다면 뭐 날 부르는 건가 잘못 부르는 건가 싶겠지만 두 번이 뚜렷하게 부르십니다. 이 모세가 잘 배운 것 같아. 하나님 부르시니까 모세가 다음 절 뭐라고 합니까? 네. 5절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이죠. 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게 잘 배운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죠? 참 잘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해요.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다.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헷갈리게 말씀하지 않아요. 헷갈리는 것은 내가 헷갈리는 거죠. 내 생각, 내 방법이 가득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안 들었다고 고집해오는 거지,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듣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음성만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원을 보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다 말해요. 이 땅 자체가 거룩하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것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베델교회 이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우리가 거룩하게 의미를 두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예배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 함께 운행하신다는 것 때문에 거룩한 예배 처소로 우리가 보는 거지 건물만 보면 뭐가 거룩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의 경험은 장소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인 것이에요.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곳이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체험, 그냥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더러운 신을 벗으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신을 신고 있을 수 없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죠. 마치 노예가 주인 앞에 섰듯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부흥하고 또 심령의 부흥, 이 거룩의 체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려서 서는 그 자체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한다는 것은 그 거룩의 체험은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일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간다는 것은 뭐죠? 자기 주장이 많은 거예요. 자기 주장.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잠잠해야죠. 잠잠해야죠. 자기 논리,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그것이 그의 부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일에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설명하면서 신인 동영농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신이 손과 팔과 냄새 맡는 그런 기능은 없지만 인간적인 형상화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거예요. 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들어가겠다. 건져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겠다. 이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런 의미 있죠? 내려가서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방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심방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가에서 심방하러 왔죠. 그죠? 그것처럼 신방하러 갈 텐데 누굴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신방대원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자, 모세가 듣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데려가겠다 하니까, 아이,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제가 시도해봤지만 저는 못했습니다. 아마 모세가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행간을 보면은. 근데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보니까. 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가라.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리라. 하나님은 어떠하니? 내가 신방 가겠는데 누구랑 가겠다는 얘기죠? 너랑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차후에 이제 보면 알지만 모세가 다섯 번 계속 빼죠. 빼. 그러니까 하나님 화를 벌떡 내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참 재밌죠? 자,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면서 모세야, 내가 이것을 할 것인데 이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라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면서 그 계획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8절까지만 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야, 좋습니다. 구원의 메시아죠. 하나님 말씀. 근데 9절 10절 속에서 그게 바로 너야 할 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10절까지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내가 너를 보내어 인도에 내게 하겠다.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소명의식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불렀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소명 있는 자와 소명 없는 자의 삶은 다른 거예요. 그냥 출석하는 것과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내 몫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합력의 선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그 일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소명적 부르심에 우리는 음성을 듣고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 말씀이 곧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고 우리 삶의 전환점이 바뀌는 그런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르세요. 근데 우리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인대가 보았으니까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는 겁니다. 이제라는 말은 뭐예요?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원해 내려는 계획을 이루는 때가 되어서 모세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계획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들로 부르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일에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목사님 4년차, 10년차, 20년차 되니까 권사님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 받은 자에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인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의 일꾼으로 부른 줄 알아야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 땅을 펼쳐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우리는 충성하라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 있는 자리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공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목회자의 삶뿐 아니라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 가족 잘 돌보고 자녀들 잘 되게끔 해야죠. 그렇지만 가치는 까는 달려요.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충성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는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곧 저녁이 오니까 일할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에 매달리면서 이제 받은 은혜 갖고 충성되기 위한 그어서 직분을 주는 것 같고 충성되게 섬기는 그 일들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을 알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있는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는 깨달아야 될 것이 또 뭐냐?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라 로슈 푸쿠가 쓴 이 그 짧은 글이 있는데 이 글에 한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년은 유난히 넘어지길 잘해요. 이게 소년이 다니는 길에 많은 돌뿌리가 그 소년을 넘어지게 하고 그 무릎에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생각해 납니다. 내가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그럼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소년이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소년은 생각합니다. 야, 나도 이제 어른이 됐나 보다. 근데 그 진짜 이유는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소년이 다니는 길에 돌뿌리를 매일같이 치워주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년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나는 내가 혼자 힘으로 커서 내가 이렇게 커서 넘어지지 않는 줄 알았는데 늘 내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돌보고 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얘기요.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 같은 분 누구죠? 하나님이죠.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11절에 바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나는 그런 껌이 못됩니다. 나는 그런 인물이 못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리더십이 없습니다. 저 부족한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나그네입니다. 객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말씀으로 이해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그냥 간다면은 거기까지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조금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을 인도하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저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합니다. 동행하여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능력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감당해내고 감당할 능히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사실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앞서가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에 감당한 힘과 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십니다. 뭐 하려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속에 혼자 내버려졌다는 것처럼 생겨질 때도 그렇게 낙심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고 또한 사명을 감당케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적 존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사명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 성공한 인생은 마지막까지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적 삶들은 뭐 은퇴해도 사명은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길 마치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어오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신 그 힘을 얻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속에서 사명적 존재로서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복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